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예수를 경배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를 경배하지는 않지만은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경배하자면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단순히 어떤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경배 대상을 찾게 되고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를 다른 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부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성경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경배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고 그러나 더욱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경배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경배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특징을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특징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말에 당황했어요. 예, 한번 보시면은 이 동방박사가 우리가 읽으신 본문인데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그리고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이 당황했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잃고 크게 동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번역에는 당황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개역개정이라든지 개역성경이라든지 보면 크게 소동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동하더라. 소동이란 말 그냥 뭐 조용하게 뭐 웅성웅성하는 게 아니죠. 크게 번잡스럽게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왜 헤롯은 당황하고 또 온 예루살렘 사람들 당황했다는데 왜 헤롯이 당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은 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을 접하니까 자기의 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당황합니다. 소동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소동했냐 하면 메시아 오심을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그런 안정된 생존에 그런 관계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번잡스럽게 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기보다는 예수의 오심을 꺼리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번잡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서 예수와 생명의 관계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맞이하는 이 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예수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들뜨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보다는 다른데 많은 관심 많은 집중이 가게 됩니다. 내 생활에 내가 만든 그런 패턴에서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바꿔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라이프 매거진 같은 것도 그렇고 뉴스위크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스페셜 에디션 특급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집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마리아가 특집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화려한 화보 뭐 컬렉션으로 가져도 좋을 만큼 그래서 그걸 누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참 화려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중하지? 그러나 그 집중의 그 배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있느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놨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정말 경배의 대상이 되면 달라지겠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은요,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성경은 알아도 순종하기보다 핍박하는 모습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으신 그 본문인데 4장부터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4절에 왕은 그렇습니다. 이 왕은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일부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다 모았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드미아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금 정치적인 왕으로 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 배경이라든지 잘 알고 또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들이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 왕이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자기 땐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안다는 자들을 다 모았던 겁니다.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그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말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참 흥미로워요. 5절서부터 보면 왕에게 말하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씹어서 말해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경을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대 베들레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 배경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더욱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에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의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의 율법학자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께서 오심을 인해서 당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황했지만 그들은 성경은 잘 알았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성경을 알아도 예수께 경배드리는 그 일을 생각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헤롯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 그 메시아가 온단 말이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족한 이해를 더하고 그 다음에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안정을 흔드는 예수를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계산적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단계별로 집중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동방박사들에게 이 7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 박사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죠,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물었다 했습니다.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 어떤 겁니까? 근데 그 당신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데 그 별이 뭐 언제 나타났어요? 그냥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동기가 있었어요. 왕을 제거하겠다는. 뭐 예수가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물었다 하지 않고 캐어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리 돌려서 묻고 저리 돌려서 묻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캐어 묻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했죠. 그러나 경배할 생각이 아닌 것은 저들이 잘 압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16절서부터 보면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죠. 속았어요 박사들에게. 왜냐하면은 박사들에게 신신당부하죠. 샅샅이 찾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 너희들은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박사들은 다시 헤롯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요. 그걸 알게 된 다음에 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16절에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왜 두 살짜리가 될까요? 두 살 아래로 잡은 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아까 보셨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캐 물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온 그 여행거리하고 그 본 거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잡아서 두 살 정도까지 올려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0살부터 두 살까지 싹 다 죽이도록 한 거예요. 화근을 어떤 경우도 남기지 않겠다는 무서운 그런 계산인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경을 알아도 순종하기보다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알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쁨이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다가 믿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 성경의 위대함을 얘기할 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활 원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활 원리가 뭔지 살려고 할 때, 알고 살려고 할 때 성경은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책 기뻐하는 사람, 이번에 뭐 우리가 성탄절 때 혹시 선물을 받을 때 요리책을 누가 선물을 해줬다, 그 요리책을 받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고 요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리책이 선물로 가면 어떻겠어요? 좋은 선물이죠. 그런데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요리책을 선물해 주면 이따의 선물을 주고 그래 뭐 이러죠. 예,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소용이 안 되니까. 그러나 소용이 되는 사람에게는 좋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알아도 순종하기보다 핍박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뭐 성경 얘기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는 안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다. 나는 뭐 성경에 예수는 그렇게 압니다. 성경 내용도 알지만은 성경 외적인 어떤 예수에 대한 것도 나는 다 믿기 때문에 막 짬뽕 뒤죽박죽 그냥 뭐 짜장면 짬뽕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성경은 알아도 순종을 제대로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 신뢰가 안 가는데 그것 따라 어떻게 순종하고 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성경은 알아도 순종하기보다는 핍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 열정을 바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면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열정을 바쳐 헌신한다. 예수께 열정을 바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을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당황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와는 정말 대조적으로 이 페르시아로부터 온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은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께 더욱 가까워질수록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정을 바쳤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동방박사들이 뭘 그렇게 알았을까.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데 그러면 유대인들보다 더 메시아 된 걸 잘 몰랐을 텐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유대인들이 찾는 그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오래전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을 때,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시대, 그거 보면은 예레미야 때에도 끌려가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살면서 거기 회당이 있게 되면서 거기서 예수 메시아에 대한 것을 또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땅의 사람들도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한 것을 점점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에 그때는 어떤 그 기구가 하나 있었냐면은 이게 왕족들로 구성된 하나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들이 사는 사람들로서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미국에 상원이 있잖아요. US 세넷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원 기구와 같은 것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인 것을 논하기도 하고 나라의 앞길을 정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한 동시에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다양하게 종합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 과학적인 것, 그것 같은 것들도 같이 나누는 그런 기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그 모든 구성원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박사들이었어요. 메자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제 메자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박사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왕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학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좀 미신적인 것도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 점성술과 천문학을 동시에 그냥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도 알지만 동시에 점성학 같은 것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거기서 중요한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에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다른 외세에서 왕들이 있었지만은 왕들이 제대로 무기력했어요.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섬기고 헌신하고 딸을 그 왕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놀랍죠. 그 별을 보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특별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을 우리가 모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목숨 건 여정이에요. 왜요?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힘든 여정이었어요. 먼 길을, 1년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길이었고, 오는 도중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막을 지나서 했고요, 몸에 병이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다 있었지만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섬길 수 있는 그 왕, 확신할 수 있는 그 왕을 찾아온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도전이 되기를 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이방인이었던 확실하게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렇게 올 정도의 일을 동방박사들이 했다면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방인들이에요. 동방박사들처럼. 그러나 저희들은 동방박사들과 정말 달라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도 왕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살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는 동방박사들보다도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의지하면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동방박사들도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 열정을 바쳤어요. 그 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나신 그 유대인의 왕에 온 그 열정, 그 열정 있고 그 다음에 열정에 합당한 헌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자, 이거 보면은요, 이제 이 먼 길을 오면서도 이 왕으로 나신 이에게 그들이 헌신할 그런 왕에게 합당한 왕이 받기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아기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한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왕에게 합당한 봉헌들을 예물.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거는 예수께 드릴 만한 게 아니야, 이건 내게도 필요해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건 여기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나에게 더 중요한 것,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보다 더 헌신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제 아내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예수가 제 아내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눈을 콱 감더라고요. 뭐 아멘 한 거죠. 설마 그냥 기분 나빠서 감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의 아내, 사랑하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남편, 그러나 예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어요. 내 자식들 예수보다 더 헌신하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나의 부모 너무도 소중한 부모들이지만 그러나 예수께 열정을 바쳐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예수 먼저 있고 그래야 제 자질을 찾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순서가 바뀌면은 언제나 거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정을 바쳐 사랑해줬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자리잡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보다 다른 것이 앞서기 시작하면 제 자리를 찾지를 못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그렇다면 내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업이 예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예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사역이 예수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 사역이 뭐 예수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와의 생명의 관계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사역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예수께 열정을 바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살아가는 법이요, 진정 헌신하는 법이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께 열정을 바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12절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 뭐 다른 생각 없었어요. 야, 그래도 헤롯이 아주 샅샅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사람 같던데, 가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that's it. 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냥 사람에게 준 어떤 신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한 인물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13절서부터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그 밤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밤에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피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즉시 그 길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마리나 되는 남방 쪽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의 그런 또 깨달음은 그런 것이지만, 주신 거는 그런 것이지만은 한번 더 몇 밤을 자보고 또 생각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너무도 소중하고, 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때는 바로 그때서부터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음식과 똑같아요. 아주 좋은 음식이다 생각해보세요. 따뜻한 음식 그때 먹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이 음식은 그런데 이거 그냥 다음에 먹어야지, 이거 놔둬야지, 그러면 곰팡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금방. 그럼 잘 뒀어요. 냉장고에 아주 그냥 잘 보관했어요. 근데 꺼내서 보니까 곰팡이 나고, 아니면 꺼내서 데워 먹으니까 전혀 그 맛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또 그럴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뭔가 나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봐야 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나면, 뭐 그때가 지나면 뭐가 또 달라?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지나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죠? 때가 되면, 그리고 조건이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그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순종이란 게 그런 겁니다. 요셉은,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말씀이 임하니까 그렇게 거리낌 없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 도대체 뭘 가져오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가져오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보시고 이미 그것을 채우기 시작하세요. 순종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요셉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애굽으로 가고 그럴 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아기를 이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이 있었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나스로 가진 않았어요. 다시금 어떤 이유였는지 나스로 나중에 갔습니다. 헤롯이 헤롯이 막 죽이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집트를 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경황 없이 그와 같은 순종의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준비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모든 이 여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왕에게 합당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은 것들을, 아주 그 값진 것들을 누가 관리하게 됐습니까? 아기 예수가 관리하셨어요? 나는 아기지만 이건 내 거야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가 관리했습니까? 요셉의 관리 아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거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 가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뒷받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옵니다. 여호와 이레는 또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채우시며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물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선순환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강력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강력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경배하고 살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경험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생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영원히 경험하는 그곳에 가면 어떨까? 그 익사이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맛보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 그렇게 삽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면서 평강을 누린다. 예수께 경배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살면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죠? 아버지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나도 영광 중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시려고 오셨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구세주여 주님이여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평강을 누려요. 왜 그럴까요? 먼저 영혼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평화가 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깨닫게 되고 흡수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입니다. 꼭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가 성탄과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천국에 영광을 버리시고 완전함을 버리시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천한 곳에 오셨어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은 천한 곳입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뒤틀려버리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구유가 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네. 먹이통입니다. 소와 말, 여물을 집어넣는 먹이통이에요. 구유 그러니까 멋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먹이통이에요. 거기에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 다행히도 거기에 젖어있지 않으니까, 뭐 젖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약간 그 내용물이 없으니까 거기다 건초더미를 넣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눕혔던 겁니다. 그 완전하신 왕이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렇게 되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구유에 그 조그만 곳에, 추한 곳에 처소를 정하시고 시작하시니까 우리는 그 대신 하늘나라에 처소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는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따뜻한 것으로,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가장 알러지 프리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감싸주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둘러쌌던 것은 거친 포대기였어요. 포대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친 포대기, 비단도 아니었어요. 그 거친 포대기를 아기 예수께 둘러서 구유에 눕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의복을 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우리가 입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데 어떤 일인들 우리 마음에서 예수 사랑으로 인한 평강의 확신을 빼앗기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예수께 경배드리고 예수를 최고로 알고 살 때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겹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 때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거 다 참 잘 아는데, 그러나 그런 평강이 있는 걸 알지만은 내가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프라이드가 꺾일 때 아,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면 다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면 누가 이겨요? 내가 지면 예수가 이기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면 예수가 이긴다. 내가 이기면 예수가 진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언제나 이기도록 하시면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자꾸만 평강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지 몰라요. 그죠? 다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평강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다 좋은 것 같은데,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TV만 틀면은 그냥 나오는 게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넌 이게 더 필요하고 비교해봐라. 다른 집은 말이야, 남편이 아내가 이런 거 주고 막 이러는데 너는 받은 게 뭐야? 네가 바꾸신 거 받았어? 이상한 것만 받고 자꾸만 이런 것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해, 할렐루야, 뭐 예배는 그렇게 되는데 집에 가면 그냥 도대체 나는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우리의 평강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빼앗는다고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경배하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승리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 성극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예,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이제 말구에 탁 눕힐 때, 예, 그 말구 위만 확 불이 나오도록 그 전등을 딱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목자들이 서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예, 아기 예수가 눕히고 그러면 전체 조명이 다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구위에 뒤에 있는 전등불만 딱 켜지도록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딱 보이는 거죠. 아기 예수만. 아이들이 하니까 얼마나 연습을 그래도 했겠어요. 예. 근데 그만 그 당일날 할 때 이 전등불을 컨트롤하는 아이가 깜빡했어요. 불을 껐는데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보고 있는 사람들을 어른들하고 아이들도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막 당황하는 겁니다. 깜깜한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점점 이제 웅성웅성해집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자로 나왔던 아이가 이제 저 구석에서 전등불을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다 들렸어요. 야, 예수 불까지 꾸면 어떡해? 예수 불까지 껐어요. 성탄 주일을 기쁘게 지내느라고 준비했는데 예수 불을 꺼버렸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속에서 크라이스트께 드리는 메스, 크라이스트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경배, 이 계절에서 혹시 예수의 불은 자꾸만 꺼져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불이 더욱더 환하게 성도님의 심령에 다가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하세요? 예수 때문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더욱더 달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 열정을 바쳐 헌신하기를 정말 더욱더 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멀어집니까? 기도하겠습니다.